언제나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어색합니다. 저는 아내 박정원, 큰아들 정성원, 막내 정성욱과 함께 2013년 8월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피치 과정에서 제 인생에서 취약함을 말할 수밖에 없어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도 매우 컸지만 성도님들과 유익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말의 어눌함과 내용의 부실함이 다소 있더라도 제 역량의 한계임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 인생의 취약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취약함이라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 같습니다. 사실은 죄와 부끄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란 말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떤 상황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고이고, 이는 정서, 행동,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는 기질, 성격, 양육, 가정 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이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저만의 즉각적인 자동적 사고, 즉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고 신앙의 기초가 잘못 형성되어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조 부모님과 함께 살아 조 부모님과 삼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영향보다는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0년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자유당 시의원도 지내셨고 할머니도 9남매를 키우시면서 모두 대학에 보내신 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작은 숙부님의 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돈 때문에 조부모님, 숙부들, 고모, 부모님과의 험악한 관계는 그 당시 어린 제게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야반도주하다시피 부모님은 고향을 등지고 할아버지는 치매로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고 1년 반 만에 할머니께서도 가족의 온전한 보살핌을 못 받고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때까지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동시에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은 패배자, 그런 인생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고 내면화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제 의지나 마음의 준비 없이 삼촌의 선택으로 갑자기 운동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운동 재능이 없는 제게 스파르타식 훈련은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 매일 맞아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코치에게 잘못 맞아가지고 손목 뼈가 부러졌습니다. 몸의 부상보다는 주전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제 마음, 운동선수로서 실패했다는 자괴감, 부모님의 질환, 조부모님의 질환, 친척들의 사업 실패와 보증의 여파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얽히고 설켜 잠시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즈음 우연히 모 선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기도 응답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목사의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표 목사처럼 큰 믿음이 생겨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면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의문, 불만, 불신이 마음 어둠 속에서 뱀처럼 똬리를 틀고 숨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그 교회에 출석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선교회의 비리, 목사들의 범죄, 도덕적 타락을 알게 된 후 다른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한 형제의 추천으로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출석 첫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상식적인 사람이란 말이 맹신적인 신앙을 하던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광고 시간에 장로교 목사인 존 맥아더 목사님의 책을 안내하면서 책의 장단점을 설명하셨고 94%가 좋은데 6%가 우리 믿음과 또는 우리 신앙과 다르다고 94%를 버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우리 믿음에 딱 맞는 신앙은 없다. 교회도 목사도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2, 3년간 사랑침례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아갈수록 놀라움과 감사함이 컸으며 이래 비례해서 전 교회에서 성도의 헌금과 헌신을 쥐어짜기 위한 거짓 설교에 놀아난 제 어리석음, 무지 게으름으로 성화하지 못해서 나와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보낸 허송세월과 재정 허비에 분노와 허탈감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자유라는 명문을 내세워 전에 하지 못한 자기 개발이나 사회적 성공이란 꿈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회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나가기에 부족한 제 역량과 인품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즘 폐암으로 점차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지만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로웠고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설교에 동의하고 노력하지만 제 역량과 인품이 너무 빈약하여 한계를 느끼고 이에 대한 반동심리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저를 자해하면서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제게 메네르란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곧 낫겠지 했는데 예고도 없이 어지러운 발작이 일어나서 휴직하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큰 아들의 오른팔이 부러지면서 살을 뚫고 나오고 신경을 건드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일어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약 부작용과 이명으로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귀해서 굉음으로 벌떡 일어나 쿵쾅거리는 심장을 추스리며 주변을 봤는데 너무나 곤히 자는 아이들과 아내를 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지만 한편 외로움이 밀려오면서 이 고통은 나와 하나님밖에 알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 때문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해도 계속 어지러운 발작은 생겼고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계속 발작과 후유증은 심해지고 옆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은 간절함, 원망, 분노, 의문 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 죄가 커서일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제 마음에 찾아와 저를 고소하는데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하여 욥과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왔지만 제게 찾아온 고난은 너무 합당한 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속에서 불만과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왜 저만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저만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다 해도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저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한번 시작하면 잘 멈추질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잘 떨어지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잠시 그때뿐이고 원망, 분노, 불만, 불신이 마음에 다시 넘쳤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저의 질병과 아들의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전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기도는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감사는커녕 원망, 불만,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하시고 마시겠지 했는데 계속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니 제가 모르는 성도님들도 제 손을 잡으며 기도한다고 힘내시라는 격려를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받으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내 속마음을 알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갔고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부담은 컸습니다. 사모님과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갔습니다. 여전히 어지러움이란 몸의 질병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란 마음의 질병을 가진 채 들어갔습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며 원망도 했다가 교회사 책을 보다가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어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심지어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다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생 하나님만 쫓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서 목이 잘리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등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전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교회사를 읽으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 앞에서, 칼 앞에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 자식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특히 침례 교도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 항거하지 않고 화염과 익사, 칼 앞에서 본인과 자식들이 죽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번개가 치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영광이 임하지 않은 채 맑고 화창한 날에도 눈비가 오는 날에도 수많은 성도가 죽는데 하나님은 이적을 행치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터가 황제 앞에 갈 때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순교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에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저 높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에 구차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정답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야 죄 많은 부끄러운 성도라 그렇지만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재정으로, 기타 여러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자신의 자녀들의 어려움에 침묵하시는지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 날을 그런 생각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화를 하나님께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알게 될 거란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것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의 욕구나 소망이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가니 천국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또렷해지면서 휴고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운동선수는 지금 당장 장기술이 통하지만 장기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기초 기능이 제대로 숙련되지 않으면 좋은 기술을 쓸 수 없고 다른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뛰어난 선수가 되기 어렵듯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 형성되어 장기간 흐르면 마음이 고정화되고 고치는 건 두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사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의 부정적인 견해와 신념을 합리화하여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전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관이 잘못 세워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타고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육신의 죄성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일순위에 놓지 않는 기복신앙이 제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사회적 기대와 모달이 우상이 되어 사회적 성공을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커져서 늘 신앙의 뒷덜미를 잡아챕니다. 이게 제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더불어 제가 지체들과 교제를 한답시고 욥의 새 친구들처럼 가당치도 않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최근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에 대하여 복음서와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음에도 과연 나는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를 실천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종교처럼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에 대한 증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 믿음의 행함을 저는 하지 못하고 쉽게 간과해 버린 것들인데 교회가 제게 보이고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 병을 앓고 나서야 지난 20년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는 시간보다 불평하고 투덜대며 낙망, 낙심, 원망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쯤 지금은 사랑 침례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킹제임스 침례교회 다니는 지체를 만나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킹제임스 침례교회를 전전하면서 느낀 점을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맞지 않아 떠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나 목회자는 없다는 것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좋은 성도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 사람은 드물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교제의 내용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교회와 지체들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교회와 지체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전 다른 직업을 갖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에 의해 선택된 진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직업이지만 제 인생에 그런 저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나 주어진 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직업이 제 병을 치료하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직업인 것 같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인생도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날에 가면 모든 의문을 알 수 있으리라 믿으며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26장 4절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감사합니다.